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혹은 섬기면서 살 때라도 세상이 환대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예수님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대받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더 많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제자들이 혹시 그런 일을 당해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미움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는 실족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밀려올 때면 우리가 넘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어떤 시험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거나 좀 흔들리지 않고 좀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이 시험이 밀려 닥치고 어려움이 밀려 닥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한테 유독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기타 등등 이런 질문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제자들을 실족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입니다. 근심.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사실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보시면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내일 죽음을 앞두고 오늘 상당히 좀 비장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근심이 가득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 당황해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황해가지고 이게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앞으로 당할 일은 분명했거든요. 오늘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출교, 이거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죽임당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쳤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스데반은 신성모독하는, 성전을 모욕하는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사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사실 불을 보듯이 명확한 상황에서 그런 고난과 박해를 받을 일이 정말 불을 보듯이 분명한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그런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선다, 그렇게 보기에는 이 제자들이 너무 부실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뭔가 좀 아는 것도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좀 변덕스럽고 뭐 자기들끼리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이게 보면 모래알 같고 뭐 그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제자들이 너무 연약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12절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제자들은 뭔가 더 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좀 더 뭐 중요한 말씀을 하셔도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마음의 근심만 가득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모르면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사실 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을 힘껏 의지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당하는 벌 같은 거예요. 자초하는 벌이죠. 그거는 뭐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힘껏 신뢰할 줄 모르면 오히려 근심이 더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에 매여 있는 것을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제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사실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14장에도 15장에도 계속 말씀하신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떠나가시는 것이 끝이 아니고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 서서 은혜로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말을 그렇게 풀어서 보혜사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잘 쓰는 표현은 아니죠. 보혜사. 이거는 한자말인데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짊어지시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겠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거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요. 첫 번째 일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왜 책망하시느냐 하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세상이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뭐가 죄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그거 죄라는 거죠. 죄가 뭐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것이 죄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가 뭐냐?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를 은혜로 품어주시는 그것이 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정말 우리는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셔서 우리를 은혜 앞에 서게 하는 그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는 아주 분명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고 다시는 우리가 육신의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그 십자가 사건, 그 예수 죽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뭡니까?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 임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가 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천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세상 임금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요컨대 세상은 예수님을 대항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조롱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짓밟겠지만 성령님은 그런 예수님을 대항하는 것,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런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죄이고 진짜 심판받을 만한 허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러면서 성령님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거꾸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담대하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더 염려할 일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고, 성령 충만하면 불안해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용맹,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고 용기가 있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제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은혜로 사로잡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힘껏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장차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확실히 잘 모르고 그래서 뭔가 근심과 두려움에 매여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십자가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어제 본문대로 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한 거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에 매인 사람은 또 두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정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전주 제자교회 안에 이 은혜로 성령 충만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역사 힘껏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